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아주 수준 높은 대화를 목격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613개나 되는 방대한 계명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것 248개,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개.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숫자죠. 율법학자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잡한 삶의 규칙들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본질, 그 단 하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신명기에 쉐마 이스라엘 기도를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단어는 사랑하라가 아니라 들어라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당신의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이 반복적인 강조는 하느님께서 우리 사랑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엔진이 되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느님을 우리 삶의 여러 방 중 하나에 모셔둡니다. 직장이라는 방, 가정이라는 방, 취미라는 방이 있고 그 중에 종교라는 방을 따로 만들어 주일에만 살짝 들어가곤 하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 모든 방의 벽을 허물고 당신이 그 집 전체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족을 위해 헌신할 때, 예상치 못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놀랐습니다. 묻지도 않은 두 번째 계명을 덧붙이시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여기서의 핵심은 너 자신처럼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영성생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올바른 자기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던 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소중한 나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타인을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고 환대할 때 비로소 내 곁에 이웃도 하느님의 작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웃사랑은 하느님 사랑의 유효성 검사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 사랑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인지 확인하려면 내 눈앞에 있는 얄미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동전의 양면이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복음의 백미는 율법학자의 깨달음입니다. 그는 이 사랑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당시 성전 중심의 종교체계에서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미사에 참례하고 예물을 봉헌해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있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정말로 갈망하시는 제물은 짐승의 피나 형식적인 의뢰가 아니라 상처받은 이를 향해 내미는 우리의 따뜻한 손길과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입니다.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 말씀은 참으로 따뜻한 격려입니다. 주님은 율법학자의 완벽함을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사랑이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 방향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도달하지 않았죠. 우리 역시 매일 넘어집니다. 하느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도 있고 이웃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본질은 사랑이지라고 다시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지금 바른 길 위에 있다. 하느님 나라에 거의 다 왔단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곁에 이웃을 나의 한 몸처럼 아끼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느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짧은 화살 기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봅시다. 주님, 제가 오늘 당신의 마음으로 듣고 당신의 눈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눈빛을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 너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이라는 종교적 형식 넘어 있는 뜨거운 심장, 곧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하느님 나라의 축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 평화.
1분 교리 김충석 신부입니다. 차기를 인가받은 것으로는 가르멜회의 갈색 스카플라, 3일체 수도회의 붉은색과 흰색 십자가가 새겨진 흰 아마포 스카플라, 마리아의 종수도회의 성모 마리아의 칠구를 새긴 검정 무직 천의 스카플라, 테아티노회의 복대신 동정 성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상징하는 밝은 푸른색의 스카플라, 빈첸시오 아파올로회의 스카플라, 선교수도회의 예수순환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스카플라, 성요셉수도회의 보랏빛과 황색의 스카플라, 가밀로회와 예수고난회의 스카플라 등 약 17개가 있습니다. 평신도 수도단체인 제3회에서 착용하는 스카플라 모양은 16세기부터 작아지기 시작해서 보통 5cm 이하의 천조각으로 만들어진 스카플라로 바뀌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샘터에서 펴낸 장영희 교수의 책 문학의 숲을 거닐다에서 시와 사랑의 강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입시 전형 면접 때 만난 한 여학생이 기억났다. 영어 문제 중 하나가 기계 문명의 발달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인간의 역사에서 기계 문명이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현재에는 오히려 인간이 기계 문명에 종속돼 있다는 논지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문의 주제 파악이나 해석에 관한 질문에 별 어려움 없이 잘 대답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왜 문학을 하려 하는지, 과학과 문학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런 질문에 어느 한 여학생은 기계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기계를 만드는 사람도 소설을 쓰는 사람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마음이 있고 물리적 가치를 떠나 영혼적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대답을 했다. 면접용 답치고는 참으로 멋진 답이었다. 조금 비약하자면 그건 우리가 흔히 시성이라 부르는 타고르의 말과도 닮은 점이 있다. 타고르는 아인슈타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게 있어 과학과 예술은 둘 다 인간의 생물학적 필요를 떠나 궁극적 가치를 지닌 우리의 영혼의 표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로 존경의 마음을 표하던 타고르와 아인슈타인은 1930년 여름 독일에서 만난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 아인슈타인은 타고르에 대해 타고르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혼과 빛, 조화의 상징이다. 폭풍우 가운데서 날아오르는 자유로운 새요. 에어리얼 요정이 금색 하프로 타는 영원의 노래다. 그러나 그의 예술은 인간의 불행이나 투쟁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는 이 세상의 위대한 파수꾼이다. 이제껏 인간이 성취하고 창조한 모든 것의 뿌리는 시와 사랑의 강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네, 시와 사랑의 강. 아인슈타인이 시인인지 물리학자인지 모를 정도의 문학적 표현이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 아침에 눈만 뜨면 세상이 달라지고 아인슈타인에게 새로운 용기를 준 세 가지 이상. 친절과 아름다움과 진리도 점차 힘을 잃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로봇같이 움직이고 시와 사랑의 강은 자꾸 말라만 간다.
웨버 작곡의 레퀴엠이 있는 자비하신 예수님이라는 곡입니다. 소프라노 사라 브라이트만 그리고 또 함께 화음을 넣는 폴 킹스톤 그리고 빈케스터 주교자 성당 합창단과 영국 챔버 오케스트라와 오르간이 함께하는 곡으로 1984년 녹음된 음반으로 소개해드립니다.
FM on 104.6.
Radio Aqua.
Listen for the latest news, interviews, and the good music. Listen to 104.6 Planet FM every Saturday night from 8:30 p.m. for Radio Aqua.
Or you can listen online at planetaudio.org.nz/Radio Aqua.
Walked 47 miles of barbed wire. I got a cobra snake for a necktie. Brand new house on the roadside, made out of rattlesnake hide, yeah. Brand new chimney put on top, made out of a human skull. Take a little walk with me, child. Tell me,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Tombstone and in a graveyard mind. When I was 22, I didn't mind dying.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Oh yeah. Who do you love? Come on now. Who do you love? Oh well, my baby took me by my hand, said, "Lonesome Bob, you don't understand." I said, "Who do you love? I wanna ask you, who do you love?" I knew the answer. Who do you love? Yeah, who do you love? Oh, well, the night was dark and the sky was blue. Down the alleyway a house wagon flew. Hit a bump, somebody screamed. You should have heard just what I seen. I said, who do you love? I seen it there.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Mm-mm, I got a tombstone and a graveyard mine. When I was 22, I didn't mind dying. Snakeskin shoes, baby, put them on your feet. Good time music, borrow bow, dealing speed. I said, who do you love? In love, who do you love? Do you love? Who do you love? I walked 47 miles of barbed wire. Got a cobra snake for a necktie. Brand new house on the roadside, made out of rattlesnake hide. Brand new chimney put on top, made out of a human skull. Oh, take a little walk with me, child, child. I said, who do you love?
Even on the darkest day, you shine, even on the darkest day.
Stream it. Listen on demand. Pod it. Your favorite shows are waiting on planetaudio.org.nz.
In the broad evening when the sun is low, there's a shadow that creeps across my ziplock floor, and it comes to remind me what I'm in here for. No, I'm not admitting that I've done the crime. I'm only getting down to doing and days, no concern of mine. Here's a car on the second shift, comes on the three, and he's always about a half inch off of me. Like he needs to keep reminding me that I'm not free. He doesn't say he's no less a prisoner, 'cause he holds a key, and God forbid it turn his back on me.
PI 정기 투자 상품이 약간 더 높은 수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5.1%는 총 수익률입니다. 즉 지방세, 보험료, 유지보수 비용, 부동산 관리, 수수료, 회계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며 실제 임대 수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순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공실기간이 발생해 임대 수입이 끊기면 투자 수익은 더욱 감소해 저수익 투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계산이 현금 구매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5.1% 임대 수익률에는 모기지 상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현금 흐름은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5월 뉴질랜드 주택시장은 매수자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호가는 3개월 연속 하락했고 시장에 나온 매물은 같은 시기 기준 12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부동산 웹사이트인 realestate.co.nz에 따르면 올 말 기준으로 판매 광고가 올라온 주거용 부동산은 36,130건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보다 5% 증가한 수치이며 5월 기준으로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매물 재고입니다. 특히 오클랜드의 매물 재고가 매우 높았습니다. 5월 말 기준 오클랜드에서 판매 중인 주거용 부동산은 14,261건으로 5월 기준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realestate.co.nz에 등록된 매물의 평균 호가는 5월에 $85,434로 하락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호가는 2월 이후 현재까지 $48,243 마이너스 5.4% 하락했습니다. 오클랜드의 하락폭은 더욱 컸습니다. 오클랜드 평균 호가는 5월 $101,2963로 떨어졌으며 이는 2월 대비 $84,780 마이너스 7.7%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여건이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을 꺼리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리얼리스테이트.co.nz는 5월 한 달 동안 9,521건의 신규 주거용 매물을 접수했고 이는 2018년 이후 5월 기준 가장 많은 신규 등록 건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뉴질랜드 주택시장은 매물 공급이 풍부하고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어 매수자 우위 시장의 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주택 가격이 정점 대비 약 15에서 20% 하락했다는 통계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실제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하락폭이 약 30%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명목 가격과 실질 가격이 차이 때문입니다. 명목 가격은 단순히 집이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의미합니다. 반면 실질 가격은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구매력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격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질랜드의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집값이 소폭 하락하거나 정체되어 있더라도 실질 가치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2021년 말 저금리와 코로나19 경기 부양 체계에 힘입어 급등했지만 이후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주택 공급 확대, 이민 증가세 둔화, 실업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점 대비 최대 30% 수준의 가격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웰링턴 지역은 정점 대비 약 30%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오클랜드 역시 약 20%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을 붕괴보다는 횡보 상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폭의 가격 하락은 2022년에서 2023년에 집중됐으며 최근에는 가격이 소폭 오르내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일부 경제학자들은 집과 하락이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금리는 코로나19 시기보다 높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 가격은 정점 대비 낮아져 주택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전반에서는 여전히 높은 생활비와 경기 둔화,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수요를 제한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급격한 집값 상승 국면에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기업 마스터카드가 향후 신용카드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현재 온라인 결제 시 사용되는 16자리 카드 번호와 보안 코드 CVV 비밀번호 입력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간편한 인증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카드 번호를 일회성 디지털 토큰으로 대체하고 지문이나 얼굴 인식 등 생체 인식을 활용해 결제를 승인하는 방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복잡한 카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줄어들고 해킹이나 카드 정보 유출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스터카드는 이러한 기술이 이미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금융기관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결제 서비스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사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카드 번호 기반 인증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카드 번호 자체가 점차 사라지고 소비자는 생체 인증이나 기기에 저장된 디지털 가격 증명만으로는 결제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밀번호 입력 방식이 스마트폰의 지문 얼굴 인식으로 대체된 흐름과 유사한 변화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러한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금융기관과 가맹점의 시스템 개편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은 당분간 기존 신용카드와 새로운 인증 방식을 함께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끼는 가운데 오후에는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 내일은 몇 차례 소나기가 있겠고 오후와 저녁에는 한때 비로 바뀌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Boys, girl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제임 필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왕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 가락의 한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천연 화장품 넬리티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넬리티어의 오너 웬디 김 대표 이사와 함께 넬리티어라는 뉴질랜드 천연 화장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넬리티어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예, 궁금합니다.
아, 넬리티어는 사실 저희가 창업한 건 2004년인데요. 넬리티어라는 이름은 1900년도 그러니까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고 사실 그 창업자가 앤 포터하고 세라세드 두 분인데 앤 포터의 할머니가 넬리티어예요. 아일랜드 여성이었고 뉴질랜드에 그때 이제 골드러시 때 뉴질랜드로 이민 온 첫 이제 정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원래 이제 그 지식이 되게 많았어요. 식물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와이드 위치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있을 만큼 이렇게 조합해서 뭘 하시고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데 이제 그분으로 거슬러 가니까 이름 자체는 그리고 그분이 처음에 만들었던 본인의 가족 레시피 그거가 근간이 돼서 이제 넬리티어 현재 넬리티어 제품이 탄생됐거든요. 근데 앤하고 이제 아까 제가 세라 두 분 창업자 말씀드렸는데 그 두 분은 40년 넘는 아주 그냥 절친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같이 만나서 미술에 대한 열정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해서 둘이 이제 1986년에 오클랜드 저기 폰선비 쪽에 마스터웍스라는 갤러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잘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 하는 게 그 뉴질랜드에서 꽤 존경받고 많이 알려지는 응용 아트 갤러리, 미술 갤러리로 성장을 해서 이제 은퇴를 하셨죠. 60대가 되셔가지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이미 앤 포터는 그 넬리티어 가족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어서 주변에 선물도 하고 이제 일어섰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취미로 이제 했던 거를 넬리티어 네가 해봐라 진짜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호기심 반 또 재미 그리고 뭐 이제 아 우리가 정말 소비자들이 우리 넬리티어 이름만 봐도 아 넬리티아는 정말 좋은 화장품이야 성분 같은 거 확인하지 않아도 믿어도 되는 그런 브랜드야 이런 거를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하셔서 제품을 처음 만든 게 이제 페이스크림하고 핸드크림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적으로 효과 이제 이런 환경에서 좋은 바쁘시잖아요 엄마들이 전부 다 근데 이제 엄마들을 다 돕자 우리 모든 여성들을 도와주자 이런 마음으로 스킨케어 대안을 만들고자 그런 열망에서 비롯됐고요. 그래서 우연히 처음에는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전 세계 한 40여 개국에서 저희 제품을 온라인 저희 웹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넬리테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나요?
앤 포터 아까 창업자 중에 한 분이셨죠. 그분의 딸이 이제 빅토리아 포터 앤드류인데요. 이제 결혼하면서 앤드류라는 성을 같이 반반 붙인 건데 이제 원래 굉장히 유명한 영국 회사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이를 갖고 하면서 이제 그 풀타임 하는 거를 접고 파트타임으로 넬리티어의 이제 마케팅 이제 매니저로 합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넬리티언 이름을 사용해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그 역할을 많이 했었죠. 마케팅 전문가답게 그런 브랜드 스토리라든지 그 라벨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완성시키고 이제 지금의 넬리티어가 있기까지 도움이 많이 주신 분이죠. 그래서 넬리티어는 앤 포터 할머니의 이름 이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후대 3대 아까 그 넬리티어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 첫 그 오신 정착자 그다음에 앤 포터 그리고 앤 포터의 딸인 그 빅토리아 포터 이렇게 3대가 오클랜드 워크샵에서 아주 재밌게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성장해 나간 거죠. 그래서 여기 저희 그 제품 라벨을 보시면요. 페이스 레인지는 회색이에요. 약간 회색인데 그레이 컬러인데 그 뒤에 보면 1세대 엠포터라든지 세라세드라든지 그런 이름들 세대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민감성 여드름성 피부 제품인 티어포틴지에는 그 다음 세대 그다음에 베이비 제품에는 그 3세대 이름들이 뒤에 가족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가족 이름들을 라벨에 전부 썼냐. 그때 할머니들이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당당하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이름과 나의 가족의 이름을 걸고 넬리치어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거를 보증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온몸에 사실 전율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디자인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취지나 그 기업 이념이 모든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화장품으로서 그만큼 자기 세대나 자기 전세대 가족들의 이름을 뒤에 넣을 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넬리티어 화장품에는 그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예, 주력 제품은 어떤 것일까요?
아, 넬리티어는 제품군이 정말 다양합니다, 사실. 아, 총 제품이 한 50여 가지가 정도가 되고요. 유아용 스킨케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또는 남성 화장품, 여드름성, 민감성을 다루는 화장품, 그 다음에 천연 롤론 향수, 그 다음에 바디스파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반려동물이 정말 핫하잖아요. 반려동물 제품, 샴푸 이런 것까지 이르기까지 총 한 50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이제 특히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이 바디워시나 리퀴드 숍 종류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제품이 저희 제품을 프리미엄을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식물성 오일 그중에서도 저희는 뉴질랜드 고급 올리브 오일만을 사용해서 일체 해로운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 오일만을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셨을 텐데 카스티아 영어로는 캐스틸 소비라고 하는데 원래는 한국에서는 카스티아 비누라고 알려진 것 같아요. 11세기 유럽 그때부터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전통 이제 비누인데요. 지중해 한 나라에서 원래 이제 그 올리브오일 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저희 숲 그 바디워시 종류는 예전에 그러니까 11세기에서부터 사용했었던 천연 캐스틸 수업, 그 카스티아 비누의 근간으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카스티아 비누는 왜 특별할까요?
이 카스티아 비누는 우선은 식물성 오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희 특히 저희 제품은 뉴질랜드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지방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이제 다양한 목적을 가진 다목적 세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안전해요. 그리고 이제 액체로도 나올 수 있고 바로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요즘에 비건들 많으시잖아요. 채식주의자도 많고 이분들에게도 굉장히 친화적이고요. 근데 특히 이제 이런 이유로 인기가 많아졌는데, 원래는 전통적으로 스페인의 카스티아 지역에서 제가 유래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이게 정말 환경 친화적인 거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비누 또는 얼굴 폼 클렌저, 바디워시, 샴푸, 하다못해 이제 퐁퐁, 그리고 집에서 쓰는 빨래 세제를 오늘 당장, 지금 집에 계시고 이 소리를, 이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은 한번 가서 한번 성분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SLS, 소듐 라우렛 설페이트 성분이 들어간 거라면 여러분은 환경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원래 소듐 라우렛 설페이트, 제가 짧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거는 독일이 전쟁 중에 전쟁 살상 무기를 빨리 그다음에 아주 그 효능적으로 세척하기 위해서 석유 추출물로 만들어낸 정말 그 세정력이 높은 계면 활성제예요. 근데 이런 그 살상 무기에 사용되려고 만들어졌던 석유 추출에서 나온 계면 활성제를 가지고 여전히 얼굴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폼 클렌저, 그다음에 바디워시, 샴푸, 아까 퐁퐁, 또 그 빨래 세제, 이렇게 다양한 곳에 정말 깊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도 되지 않고 정말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카스티아 그 캐스틸 솝은 완전히 이제 올리브 오일을 기본 성분으로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가성소다 정도만 넣어가지고 알칼리로 바꿔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민감성 피부, 알레르기 피부에도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시면 이거를 바디워시로 또는 얼굴 닦는데 샴푸 또는 뭐 가정용 클렌저 이런 걸로 다양하게 다 쓸 수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도 원하시면은. 근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안에도 캐스틸 솝이지만 바디워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리퀴드 솝, 손 닦는 그런 핸드워시로도 나오는데, 바디워시에는 바디가 가지면 더 좋을 성분을 좀 더 추가해서 만들지만 궁극적으로는 둘 다 다 카스티아 솝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저는 이 우리 제품이 좋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환경 친화적인 이런 생분해성이 있는 제품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퀘스틸 솝은 환경에 무해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생분해가 되고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땅에도 무독성이에요. 그래서 하수 처리에도 무해하고, 또 저희 이제 물론 이제 향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 거에는 이제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아로마 테라피적인 그런 힐링 효과를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맞춤형으로 또 향도 가능하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작게 소량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일체의 합성 첨가물이 없어서 파라벤 같은 거, 뭐 황산염, 또 인공색소 이런 일체 그 이롭지 않은, 몸에 이롭지 않은 이런 것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점점 이 캐스틸 솝이 천연비누로서 인기가 높아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높아지고 있고, 피부에 순하고 다양한 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환경에도 친화적이기 때문에 아주 일상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전통 제조법을 따라 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게 어떤 방법이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스페인 쪽에서 이제 카스티야 숲이 이제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그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서 전통적인 카스티야 비누 방식 그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이 이제 중요한 성분이고, 여기에 이제 시어버터라든지 이제 피부에 좋은 추가적인 성분을 넣고 이제 중탕을 하는 거죠. 간접료를 통해서 중탕해서 녹여가지고 여기다 이제 가성소다와 물을 만들어서 이제 비누 반죽을 만든 거를 이제 오랫동안 중탕으로 4시간 이상 이제 끓여서 중화시킨 후에 이 반죽을 물로 이제 맞는 농도를 희석시킨 다음에 에센셜 오일 같은 거를 추가해서 이제 이 몇 주 동안 숙성시켜서 만드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거기에 이제 pH 농도를 확인하고 최종 조정을 해서 이렇게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천연 우리 그 넬리티어 리퀴드 수업은 이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됐고 이제 약간 노랗게 아주 예쁜 황금빛으로 이제 완성이 돼요. 근데 이제 해롭지도 않고 아주 클렌징 효과도 뛰어나고 굉장히 이제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소량만 사용해도 되고 피부 보습력이 정말 좋습니다. 저희 그때 그 코로나 때 저는 이제 제품도 만들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지만 하루에 손을 거짓말이 정말 아니고 한 100번씩 씻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루에 저는 20, 30번을 손을 씻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장 안에서 이런 이제 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 그 넬리티어 리퀴드 수업은 20번 아니라 30번 아니라 100번을 써도 손이 건조해지거나 드라이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은 와인이나 치즈 같은 것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좋은 제품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이런 액상 비누, 리퀴드 숲이나 바디워시도 이렇게 고급스럽고 정말 좋은 제품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정말 정성이 잔뜩 들어간 관리가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넬리티 화장품에 이제 꿀이 들어가는데요. 아마 꿀에도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요. 뉴질랜드 마누카 꿀 정말 유명하죠. 그리고 최근에 정말 재미있는 사실인데 원래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이 마누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브랜드 싸움을 했었어요. 이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국가가 덤벼들어 싸웠거든요. 결국은 이제 인터내셔널 뭐 코트까지 가가지고 영국 가서 뉴질랜드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마누카란 이름 자체가 마오리 이름이거든요. 이 마누카 꿀이 가지는 그 학명이 사실은 뭔가 길게 있어요. 제가 지금은 까먹었는데. 근데 이제 그 원래 이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자생하는 한 식물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그거를 뉴질랜드 마오리들은 마누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는 다른 이름을 썼었고요. 근데 이제 그 마누카 꿀이 먼저 호주 국꿀보다 유명해지면서 마누카라는 이름이 이제 브랜드화 됐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고 그랬었는데 이 마누카 꿀은 그런 만큼 그런 이점을 놓고 다툴 만큼 정말 효능이 대단하거든요. 이제 먹는 거로서 건강식품으로서도 대단하지만 제가 오늘은 피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텐데 원래 건강상으로도 뭐 의료학적으로도 이제 입증이 돼서 사실 지금 외환 절개 같은 거 있잖아요. 외상 절개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마누카 꿀이 고농도의 마누카 꿀이 사용되고 있어요. 실제. 근데 저는 이제 오늘 피부에 대한 것만 얘기할 텐데 정말 피부에 만으로도 정말 유용한 자연 성분이고 피부를 건강하고 이제 건강하게 유지하고 다양한 피부 문제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마누카 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저희 그럼 넬리티어는 어떻게 마누카 꿀을 하게 됐느냐? 넬리티어가 아까 제가 19세기에 뉴질랜드로 온 첫 정착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골드러시 때 그때 이제 광산 막 개발되면서 그때 와서 보니까 여기에 있던 토속민이던 마오리 부족들이 이 마누카 꿀을 아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거를 이제 목격하고 이거를 계기로 자신이 쓸 그 스킨케어 제품의 마누카 꿀을 네이티브 플란트 성분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넬리티어 지금 현재 제품에도 대부분의 마누카 꿀이 주요 효능 성분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근데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누카 꿀은 사실 뉴질랜드에서도 나고요. 호주에서도 나와요. 네, 그 거기서 자생하는 한 식물을 마누카 나무라고 하는데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들이 마누카라고 불렀고 호주에서는 다른 이름을 처음에는 사용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이제 맛도 독특하지만 향균 효과, 항염 효과 이런 게 높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전쟁화가 된 것 같아요. 마누카 꿀 지금 몇조억 원을 지금 몇조 달러를 수출하는 그렇게 큰 저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마누카 꿀은 원주민들이 사실 감기 걸렸다든지 이제 음식할 때 사용한다든지 뭐 상처난 데 바른다든지 감기 걸렸을 때 기침 하나라든지 이런 거에 사용을 했었었고요. 근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생화 어떤 그 뉴질랜드의 생화학자가 정말 이 UMF라는 이런 마누카 팩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이 숫자가 높을수록 효능이 높다고 해요. 이거 지표를 이제 발표를 하고 정해지면서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된 마누카 꿀의 효능을 이런 수치로서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피부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피부에는 피부 치유를 하는데 또는 피부 진정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균 효과 또는 항염 효과, 보습 효과, 천연 보습제로서 뭐 최고죠. 그 마누카 꿀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피부 진정은 자극된 거를 완화하는 거. 예를 들면 알레르기 반응이 심했었다든지 이런 피부에 마누카 꿀을 발라주면 진정 효과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피부 장벽 강화를 해주는 효능이 있죠. 그래서 이제 피부 질환이라든지 요즘에 뭐 드라이에서 약간 알레르기라든지 바이러스 때문에 좀 피부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제품에 마누카 꿀을 적정하게 잘 사용하면 굉장히 이제 효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뉴질랜드에서 그 마누카 꿀에 대한 그 해외 수출이 굉장히 많죠.
네, 많죠. 이 꿀 역사가 사실은 영국 사람이 양봉했던 사람이 왔던 건데요. 그분이 처음에는 꿀 딱 그 꿀벌 두 개 든 거 양봉 그 이런 거 바구니 두 개를 그 6개월에 걸쳐서 배 타고 뉴질랜드에 갖고 들어왔었대요. 근데 이분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왜 문익점 선생님이 그 통에다가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와서 퍼뜨린 것처럼 이 꿀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그분이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꿀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 꿀이 지금의 마누카 꿀을 탄생하는데 아주 큰 그 계기가 역할을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뉴질랜드에 토종 꿀벌이 있었는데 이게 적합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마누카 꿀 쪽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강력한 이제 옛날 그 책이나 이런 증거에 따르면 최초로 생산된 마누카 꿀은 마누카 꿀에서 나왔지만 그 떼지어 다니는 벌들이 토차 이 나라 그 풀들에서 새로운 벌집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꿀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야생화 대체품으로도 많이 나오고 다른 꿀도 정말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왜냐하면 그 환경이 변화하면서 마누카 꿀 그 자생력이 많이 예전보다 좀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아까 이제 마누카 꿀은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뉴질랜드에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화학자 한 분이 이 꿀에 정말 항균, 항염 이거를 아주 특성을 확인하고 이거를 수출을 매겨서 UMF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정말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그 꿀 브랜드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정말 박테리아를 죽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외과 수술할 때 아주 고농도의 마누카 꿀을 그 박테리아를 이제 내성이 있어서 안 되는 그런 뭐죠? 앤티바이오틱스 이런 거 항생제에 맞서는 그 대안책으로 지금 마누카 꿀을 사용할 정도로 마누카 꿀이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수출하는 그 마누카 꿀의 양은 저희가 생각하는 저는 숫자에 좀 약해서 상상 초월하는 아무튼 정말 수조 밀리언 이런 그런 금액대 단위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러는 종목 중에 하나죠 마누카 꿀이.
예, 그런데 그 마누카 꿀에는 그 UMF 계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화장품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화장품하고 이제 의학에서 말하는 거하고도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의료용으로 또는 이제 저 위궤양이라든지 위 아프신 분들이 마누카 꿀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UF 10 이상을 받아야 10 이상이 되는 제품이어야지만 그런 의약품으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이제 그 밑을도 물론 효능이 없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상에 수술해야 하는데 발라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고농도의 UF가 정말 높은 아주 그 순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UMF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다른 숫자도 이제 MGO 숫자도 쓰고 이렇긴 하는데 이게 높을수록 이제 좋은 효과가 의료용 효과라든지 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 높을수록 가격도 훨씬 비싸지죠. 근데 이제 피부 관리 경우에 뭐 UMF 10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는 있지만 항염이나 항산화 효과 또는 이런 걸 이제 주름 감소 또는 콜라겐 자극을 돕기 위해서는 약간 높은 숫자를 5 이상 되는 숫자를 쓰는 게 훨씬 좋겠죠. 근데 이제 5 이상 되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뉴질랜드 교포분들은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깜짝 놀랄 만큼.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점을 알고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UMF 5 UM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스파 제품이나 이렇게 커스텀된 거 개인 취향으로 만드는 소량 제품에는 UMF10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천연 화장품 넬리 티어의 오너 민디 킴 대표와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넬리 티어라는 뉴질랜드 천연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들으실 첫 곡은 임석재 작사 오상문 작곡의 여름날이라는 노래입니다. 정소연, 은소희, 우진아 등의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여름날 듣겠습니다.
아
네, 여름날이라는 노래를 예쁜 어린아이들의 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가야금 중주곡인데요. 최승진이 작곡한 슈베르트의 추억이란 곡인데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연주입니다. 숙명가야금 연주단은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재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로 1998년에 설립된 가야금 합주단입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가야금 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는 신세대들의 모임인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음악이 창작음악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 숙명가야금 연주단 3집 음반 수록곡 중에서 슈베르트의 추억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승진이 작곡한 슈베르트의 추억을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은 굿 음악인데요. 굿이란 경기 도담굿의 한 가락인 푸사를 기악곡으로 재구성한 곡입니다. 2005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정기공연으로 최경만 예술감독에 의해 초연된 곡으로 가락의 리듬과 장단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곡인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경기 도담굿의 푸사를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왕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디젤 공급량이 거의 4일분 감소했지만 정부가 새로 구축 중인 전략 비축유의 첫 선적분이 현재 뉴질랜드 운송 중이며 아직 공식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 안에 종전 양해각서 MOU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OECD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 대폭 하하 조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가톨릭 교황 레오 14세가 최근 한 주 동안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문제와 국제 평화 메시지를 중심으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황은 첫 해측을 통해 인공지능이 전쟁과 감시, 차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기술은 반드시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에 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회가 AI 시대의 윤리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분쟁 사항을 언급하며 전쟁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치권과의 관계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갈등에 초점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교회의 본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럽 지역 종교 지도자들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가톨릭 교회와 다른 기독교 교파 간 협력과 화해를 강조하는 외교적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교황의 이번 메시지는 기술 발전과 국제 갈등이 동시에 확대되는 시대에 윤리와 평화를 중심에 둔 교회의 역할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바티칸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디젤 공급량이 거의 4일분 감소했지만 정부가 새로 구축 중인 전략 비축유의 첫 선적분이 현재 뉴질랜드 운송 중이며 아직 공식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 MBIE는 발표한 최신 연료 수급 보고서에서 따르면 일요일 밤 기준 뉴질랜드 국내 또는 해상 운송 중인 디젤 재고는 40.31분이었습니다. 이는 4일 전 발표된 44.21분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휘발유 재고도 58.11분에서 55.61분으로 항공유는 57.81분에서 54.61분으로 감소했습니다. 디젤 재고 감소는 정부가 새롭게 조성 중인 전략 비축유의 첫 선적분 도착을 준비하는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이번 선적은 정부와 J에너지가 공동 확보한 총 9,300만 리터의 디젤 비축분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물량은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디젤 수요를 기준으로 약 9일분에 해당합니다. 현재 발표된 40.31분의 디젤 재고 수치에는 이미 뉴질랜드를 향하고 있는 전략 비축유 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략 비축유는 마스턴 포인트에 있는 저장 탱크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선적분은 이달 말 도착 예정이며 개보수된 저장 탱크 두 곳에 보관됩니다. 두 번째 선적부는 7월 초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식 통계상 디젤 재고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새로운 전략 비축유가 곧 추가될 예정이어서 향후 연료 공급 안정성은 상당한 부분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뉴질랜드가 조만간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은 뉴질랜드를 포함한 54개 경제권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상거래에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이들 국가에 대해 추가 1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국가에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유나이티드 킹덤, 인디아, 러시아, 차이나, 싱가포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또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6개 국가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해당 관세안에 대한 공청회를 2026년 7월 7일 미국 시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질랜드나 다른 대상 국가들에서 어떤 종류의 상품이 강제노동과 관련됐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경찰의 위협적 행동이 신고된 이후 크라이처치 북쪽의 카리라키 비치에서 화이트 베이트를 잡는 사람들의 야영이 금지됩니다. 와이마카리리 디스트릭 카운슬은 화요일 열린 회의에서 북부 페가수스만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야영 금지 규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화이트 베이트를 잡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예외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의회 선임 생물 다양성 관리관인 마이크 코안트는 경찰이 이번 금지 조치를 지지했으며 북부 페가수스만 자문그룹도 이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강 하구 인근에 약 12명의 야영객이 머물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은 상식적이고 협조적이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반사회적 행동과 위협적인 행동이 발생해 경찰에 신고됐으며 화이트 베이트를 잡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욕심을 내거나 예민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화이트 베이트 시즌은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4월 신규 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3월과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Statistics New Zealand에 따르면 4월에 승인된 신규 주택은 3,692채로 3월에 3,677채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무려 53% 증가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4월에 허가 건수가 이례적으로 낮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 4월까지 12개월 동안 총 3만 9,087채의 신규 주택이 건축 허가를 받아 이전 12개월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이는 4월 기준으로 3년 연속 연간 감소세를 보인 이후 나타난 증가로 주택 건축 허가 건수가 확실히 회복세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가장 인기가 많았으며 올해 4월까지 12개월 동안 1만 7,900채가 허가를 받았고 그 뒤를 이어 타운하우스 및 주택 유닛 1만 6,832채, 아파트 2,656채, 은퇴자 마을 유닛 1,699채가 각각 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4월까지 12개월 동안 신규 주택 건설에 승인된 공사 총액은 176억 뉴질랜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반면 비주거용 건축 부분은 이러한 증가 추세와 달리 정체 상태를 보였습니다. 올해 4월까지 12개월 동안 승인된 비주거용 건축 공사의 총 가치는 88억 6천만 뉴질랜드 달러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클랜드 최대 부동산 중개업체인 바퓨 앤 톰슨의 5월 주택 판매가 증가했지만 매매 가격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퓨 앤 톰슨은 5월에 885채의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했으며 이는 4월 대비 29%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17% 감소한 수준입니다. 매매 가격도 올해 상승했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은 4월에 113만 1248만 달러에서 115만 7213 달러로 2만 5965 달러 2.3% 상승했습니다. 중위 판매 가격은 98만 달러를 기록해 4월보다 2.6% 상승했습니다. 다만 평균 및 중위 판매 가격 모두 올해 들어 월별 변동폭이 커 뚜렷한 추세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신규 매물 등록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5월 신규 등록 매물은 1586건으로 4월 대비 9.1% 감소, 지난해 5월 대비 14.5% 감소했습니다. 5월 말 기준 판매 중인 주거용 부동산은 6,188채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7%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5월 기준 가장 많은 매물 재고입니다. 바프 앤 톰슨의 대표이사인 피터 톰슨은 5월 시장은 올해 1분기에 나타나던 완만한 성장세로 다시 돌아왔으며 2025년 첫 5개월 동안의 시장 상황보다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이 이처럼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이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임대 수익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주거용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시장으로 남아있습니다. interest.co.nz의 계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뉴질랜드 부동산 협회 REINZ의 하위 25% 주택 가격인 61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하고 사업혁신고용부 MBIA가 집계한 신규 임대계약 중위 임대료인 주당 595달러에 임대할 경우 총 임대 수익률은 5.1%가 됩니다. 임대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이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임대 수입을 매입 가격 대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5.1%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5년 이하 기준 5% 미만이거나 PI 정기 투자 상품이 약간 더 높은 수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5.1%는 총 수익률입니다. 즉 지방세, 보험료, 유지보수 비용, 부동산 관리비 수수료, 회계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며 실제 임대 수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순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공실기간이 발생해 임대 수입이 끊기면 투자 수익은 더욱 감소해 저수익 투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계산이 현금 구매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5.1% 임대 수익률에는 모기지 상환 비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현금 흐름은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 안에 종전 양해각서 MOU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자체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합의가 성사된다면 주말 중에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문서 서명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이란 쿠웨이트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휴전 파기로 규정하지 않고 최근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며 양국 간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거듭 주장했으며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도 양국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종전 MOU가 체결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충돌이 대이란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 3일 뉴욕 증시에서 다운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21% 내린 56,687선에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0.74%, 나스닥 지수는 0.89%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과 나스닥은 9일 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불안은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주도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립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97달러 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96달러 선까지 상승했습니다. 고유가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올라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4.5%를 웃돌았습니다. 기술주도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는 3.6% 하락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등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미국의 5월 민간 고용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며 경기 호조를 나타냈고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와 석유 제품 재고가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미국의 전체 원유 및 석유 제품 재고는 15억 7천만 배럴로 한 주 사이 1,06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상업용 원유 재고는 800만 배럴 줄어든 4억 3천만 배럴 수준으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략 비축유도 3억 5천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하며 2024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재고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 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공급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제한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 정유사들은 미국산 원유 수요가 급증했고 지난 5월 미국의 원유 수출은 하루 평균 560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업계는 재고 감소가 계속될 경우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전 세계적으로 10억 배럴이 넘는 공급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OECD는 반도체 수출 증가와 민간 투자 확대, 그리고 재정 정책에 따른 소비 회복을 주요 성장 요인으로 봤습니다. 또한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동 분쟁, 에너지 공급 불안, 산업 현장의 갈등, 수출 제한 등은 한국 경제의 하향 위험으로 지적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2.6%, 내년 2.2%로 전망됐고 내년 성장률은 1.9%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올해 48.2%, 내년 50.2%로 기존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 회복세를 보이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 산업 다 변화와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텝,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901원 5전, 한국에서 보낼 때 910원 6전, 한국에서 받을 때 892원 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끼는 가운데 오후에는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몇 차례 소나기가 있겠고 오후와 저녁에는 한때 비로 바뀌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TWOA 비즈니스,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제인필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포노 피트니스 안내입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구성된 포노 피트니스 수업은 모든 연령과 체력 수준에 맞춰 설계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실 수 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웃음과 격려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춤추고 움직여 보십시오.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6월 8일 월요일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6월 10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테아타투 사우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클럽 안내입니다. 마운트 엘버트 도서관에서 매주 열리는 무료 영어 회화 클럽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영어 회화 실력을 연습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마운트 엘버트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레고클럽 안내입니다. 레고클럽은 매주 열리는 공동 창작 공간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멋진 레고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료 놀이 공간은 연중 내내 매주 운영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마운트 엘버트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커피, 케이크 앤 컨버세이션 안내입니다. 도서관에서 커피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에스트코스트 베이스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알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